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 그 듣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믿도록 인도하시며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의 만나를 마음껏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 닮으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마쳤는데 제가 그 끝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몇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러나 그걸 전체적으로 다 다시 보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같이 보고 이제 20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19장에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저희가 보았고 21절에 그 보면은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을 19장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또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뭐 이런 게 다 지금 같은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여러 가지 지금 각도에서 봅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심판, 예수님 재림 이런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심판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에 다 죽고 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그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틀에 틀을 밟으시는 그리하여 그 피가 막 강같이 흐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 거기서 우리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심판 이런 것이 지금 그 이 세상에서 흘려진 믿는 사람들의 피가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울부짖듯이 그 피가 울부짖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겠느냐 해서 사실 그 심판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또 핍박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원수 갚으심으로도 저희가 보는데 그러나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을 받은 땅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혀진 것인가? 물론 이거는 그냥 세상 말에서 이렇게 더럽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지금 예식적 영적 그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시꺼먼 것이 묻어서 더럽다 이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역사상 아벨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린 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런데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때 오셔서 이 세상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 모습은 지금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입니다. 즉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고 부활하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세례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즉 홍해로 들어가고 그러나 부활을 했습니다. 홍해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애굽 군대는 똑같은 세례를 받았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부활까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만 가지면 똑같이 죽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번에 본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 후서 3장에 여러분 뭐 여러 번 읽은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의 그 구원 역사가 지금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 세상도 그런 수준에서 지금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정결되는 즉 정결케 하려면 그 피를 뿌린 자들의 피로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모습은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건데 바로 세례의 모습인데 이렇게 세례가 즉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불세례로 모든 것이 녹아지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뭐예요? 이제 부활이죠. 그렇죠? 무슨 세상이 부활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도. 그래서 로마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배울 텐데 그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은 그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즉 이 세상 육체 세상입니다. 제가 이 세상이라 그러면은 지금 그 이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세상을 버리라 이런 말은 물론 나중에 땅덩어리 세상도 이제 완전히 멸망되고 하지만 그보다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666 정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땅덩어리입니다. 지금 땅덩어리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 피조물 즉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죠. 즉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땅덩어리가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무덤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를 지을 때는 무덤으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나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제 이 지구가 무덤 역할 그것밖에는 하질 못합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인간 수준에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세상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입니다. 즉 그 하나님 백성들의 부활.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무덤으로 역할하는 것을 고만하는 거죠. 왜? 이제 죽은 모든 그 땅에 묻혀진 모든 몸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다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어느 누구도 그 지구 안에 무덤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녹아버려서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부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피조물, 즉, 이 지구도 이 구원 역사의 그 용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본 우리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모습은 지금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을 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언제서부터 했는가 보니까 2008년도 2월이더라고요. 지금 꼭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는데 그때 우리 시작할 때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하여 서론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적어도 지금 세 집 이상이 그 당시에 여기 안 계셨고 해서 그래서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필요를 제가 느껴서 좀 이 천년 왕국을 좀 배우는 시간을 먼저 갖고 한 절 한 절 보는 시간은 우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 천년 왕국이 오직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삶이 달라짐으로 그냥 대강 이해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도 되고 저것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것, 즉 천국에 가는 것은 뭐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갈 수 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그 이 삶의 그 초점이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기독교 중심이 그저 지옥 안 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저 지옥 안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천년 왕국이 어떠한 왕국이고 어떤 것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 왕국의 현실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제가 웹사이트 얘기는 교회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서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에서 서론을 세 번 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하지 않고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그림도 그리고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이 천년왕국을 좀 제대로 이해해보고자 하는데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하면 왕국이에요. 천년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부와 6절 하반부 우리 20장에 4절 하반부와 6절 하반부에 보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하면 천년 동안 천년 왕국.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에요. 그것은 뭐 따르게 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시고 다스리는 왕국이라 하면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이 왕국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는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면 그러면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식으로 하면 메시아 왕국. 구약에서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세우시는 왕국.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왕국. 즉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그러면 메시아 왕국은 바로 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을 또 다른 이름을 쓰는데 뭐냐?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나라라 그러면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라 이런 단어도 쓰고 하늘나라라는 단어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 천국. 즉 하늘나라죠. 천국. 그죠? 하늘천자에 국하면은 나라란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단어들이 같은 것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20장만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나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 바로 이 천년왕국을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메시아 왕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데 천년 동안이다 이 말이죠. 복음은, 즉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왕국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이 왕국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 즉 메시아 왕국과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여러 군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즉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제 교회가 곧 시작이 됐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그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즉 교회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사도 바울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개월 동안, 석 달이면은 3개월인가요?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가르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날 말하는 천국입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너희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요즘 교회는 천국을 전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28장. 저희 교회 이름이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집에 감옥에 갇혀있죠.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두 가지 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천국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그 전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면 지금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 28장 23절을 보시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은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가르쳐요? 천국. 그리고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신약이 쓰여지는 때죠. 그렇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예수님이에요. 전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 이제 죽죠. 그러나 뭘 전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다니시는 교회 이름이 예천, 예수님과 천국, 예천교회입니다. 예천장로교회. 왜 이렇게 지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매주 여러분 아니면 성경 공부 때도 오히려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붙잡고 천국적으로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참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만 요즘 교인들이 천국을 좋아 안 합니다. 아니, 좋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만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설교하는 내용들, 예수님이 비교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항상 그 비교가 어떻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죠. 항상 천국은 하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천년 왕국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이 어떠한 왕국이고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 복음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 왕국에 대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해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공부를 시작할 때 중요한 내용을 배웠는데, 즉 이 성경을, 즉 이 요한계시록을, 딴 거는 또 달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읽을 거냐, 상징적으로 읽을 거냐, 또 다른 이슈가 뭐였어요? 순서대로 읽을 거냐, 아니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중복하는, 즉 반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읽을 거냐. 여러분과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요한계시록은 일곱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서 그 일곱 개 섹션이 계속해서 같은 사건, 같은 시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렇게 반복하는 이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 인과 일곱 개 나팔과 일곱 개 접시는 다 같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사건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즉 일곱 개 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일곱 개 나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 일곱 개 접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개 인과 일곱 개 나팔과 일곱 개 접시는 다 같은 시대를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천년 왕국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의 견해가. 보통 우리가 전천년 견해라, 후천년 견해라, 무천년 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천년 비유, 후천년 비유, 그 다음에 무천년 비유.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오시는 재림이 천년 왕국 전이냐 후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천년 비유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시게 재림하는 때가 언제냐? 전천년입니다. 즉 천년 왕국 전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견해입니다. 후천년, 이것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눈에 보이게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입니다. 무천년은 사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만 얘기하면 후천년하고 같죠. 왜? 천년왕국 후에 오시죠. 무천년도.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볼 때는 전천년 하고 후천년, 무천년하고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또 제가 또 다르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천년은 잠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는 휴거되고 그리고 7년 환란의 시대가 오고 그 7년 환란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부활하여 천년 왕국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 부활한 사람들과 모든 교회가 천년 왕국이 왕국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시는데 오셔서 그때는 안 믿는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즉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시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오셔서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글자 그대로 읽고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안 읽고 항상 이것이 끝난 뒤에 오는 내용은 그 뒤에 오는 사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전천년설이 됩니다. 전천년 견해가 딱 들어맞게 됩니다. 근데 전천년을 믿는 자들 가운데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또 무엇을 말하느냐? 전천년 견해와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는 완전히 휴거되고 7년 환란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천년 왕국은 오직 유대인의 세상 왕국으로 믿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유대인의 천년 세상 왕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건데, 근데 세대주의도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론 그 테이프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천년이면 후천년은 뭐냐?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대 동안에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이 전 세계가 기독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점점 기독교화가 되다가 이제 천년 왕국의 모습이 세상에 들어서게 됩니다. 즉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전체가 천년왕국이 되는데,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고 부활이 있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됩니다. 후천년 선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즉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에 가서는 이 전 세계가 기독교화가 되어 그 천년왕국은 벌써 20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이제 완전히 천년왕국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있을 거라. 그래야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왕국이 이 세상에서 진행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무천년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이 교회는 무천년설을 가르치는데 무천년은 글자 그대로 하면 천년이 없다, 무천년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천년을 믿죠. 그러나 그 천년이 저희는 상징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것처럼, 그렇죠? 14만 4천. 그게 정말 14만 4천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이었습니까? 그럼 이 천년도 왜 글자 그대로 천년이냐? 저희는 아닙니다. 상징적인 넘버라 이 말입니다. 즉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썼으면 천년왕국이 아니라 만년왕국이었을 것입니다. 왜? 한국은 단위가 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만세, 그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년, 아주 오랫동안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나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천년, 천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 돈하고 미국 돈하고 얘기하면 헛갈립니다. 왜냐하면 백만 그러면 여기서 hundred thousand 그러면은 백만이 아니에요. 만으로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데 천으로 하면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헛갈리는데 아마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썼으면 만세, 만년 왕국. 그러나 지금은 천년 왕국, 즉 긴 세월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저희가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바로 7년 환란 시대고 그 7년 환란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다 같은 시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같은 시대를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같은 사건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교회 시대의 관점으로만 볼 때가 있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같은 교회 시대를 이제 환란의 관점에서만 봐서 7년 환란 시대로 보고, 또 그거를 또 다시 돌아와서 그 같은 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보며 천년 왕국의 시대로 보는 겁니다. 즉 다 같은 시대, 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7년 환란 시대요, 또 천년 왕국 시대라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로 따지면 전철련하고 그리고 후철련, 무철련으로 나눠집니다. 왜? 후철련, 무철련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뒤에 옵니다. 전철련은 천년왕국 전에 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철련에서 말하는 것과 후철련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둘 다 세상왕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워질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철련만 세상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슈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왕국이 이 세상 왕국이냐 아니면 하늘나라냐 천국이냐, 이것이 이슈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지금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세상 왕국이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은 지금 다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세상 왕국이면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거면 그러면 그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전철련도 그렇고 후철련도 그렇고 이 천년 왕국을 세상 왕국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천년왕국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전철련도 그렇고 후철련은 이제 조금 바꿔갖고 뭐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진짜 천년의 그 왕성한 모습은 아직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아직 메시아 왕국을 세우지 못하셨고 아직도 메시아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왕국이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우선 요한복음 18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인데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세우는 내 왕국이 이 세상이면 내가 왜 너한테 지금 잡혀서 죽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러 온 거면 그럼 내가 너를 물리치고 지금 왕국을 세워야지 내가 왜 너한테 잡혀 죽냐 이 말입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세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니 이 세상에서 왕으로 오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거면은 왜 잡혀서 죽습니까?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지금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천년이나 후천년은 둘 다 천년 왕국은 앞으로 올 것으로 가르치고, 아까 말했듯이 후천년은 그래도 일부는 벌써 시작됐지만 그 천년 왕국 컨디션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왕이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왕으로 앉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왕위에 앉으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왜? 천년왕국, 자기의 왕국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164장을 한번 보세요. 참 설교 시간에 찬송가 필요하니까 좀 이상한데, 164장 한번 보세요. 찬송가 164장. 거기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에 주의 신복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언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찬송가 내용이 그렇죠. 4절 보세요.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국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해하는 천년 왕국이 죄가 없고 지금 고통과 사망이 없고 하는 그런 거, 즉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1절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뭐야 전천년설 같고 4절은 오히려 후천년설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부르지 못할 찬양이 좀 꽤 있습니다. 이 찬송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이 전천년과 후천년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전천년으로 나와 있는 그 정도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세상 왕국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천년 왕국을 세상 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 처음 오실 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종말론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이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세우는데 로마 군대며 다 때려 부수고 왕국을 세워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진 종말론이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제 세상의 왕국을 세워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종말론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여러분은 교회가 왕성하고 왕성하여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 세계가 기독교화가 되어 기독교가 전 세상을 통치할 것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특히 그 전도 뭐 선교할 때 돈 좀 내라고 할 때 설교를 들어보면 나가서 전 세계를 뭐예요? conquer. 바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전 세상을 다 conquer하여 지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삶에,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의 삶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리하여 모든 그 소망이 이 세상 왕국, 세상으로 되는 기독교인들, 그들의 삶이 세상 중심이 될 수밖에는 뭐 어떻게 따르게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저도 세상 왕국이 들어서는 걸로 이해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하여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힘을 내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가를 올바로 모르면 기독교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 왕국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기독교 무시 못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시당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을 해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무시 못당하게 힘을 내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성경이 그걸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린 다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 약속됐어요. 복음을, 아니 성경 전체를 제가 요약하면요. 한 1분 안에 요약하면요. 구약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아담이 죄를 져서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왕국을 세우겠다고. 너를 통하여. 그래서 왕국은 제가 말씀드리죠. 세 가지가 필요하죠.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아브라함께 한 약속을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세상 수준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이루시고 땅을 이루고 다윗 왕을 통하여 왕을 이루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그 왕국을 세상 수준에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입니다. 궁극적인 그 약속의 이루심은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모세가 땅을 이루고 모세가 백성을 이루고 나서도 그 모세가 쓴 내용을 보면 또 기다려야 되는, 즉 메시아가 와야 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세상 수준, 예표 수준이 아닌 진짜 참 천국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런데 그 왕국을 두 단계로 세우셔서 초림 때는 영적으로 성취하시고 이제 재림 때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는, 그리하여 예수님 재림 때 그 약속했던 하나님 왕국이 영원히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복음 내용이요, 성경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벌써 종말이 영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어 못 드리겠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맨날 읽어드리는 거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요한일서 2장 18절. 예수님께서 벌써 왕으로 앉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벌써 그 나라의 시민이요, 그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벌써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아직 천국이 시작이 안 돼서, 아직 천년 왕국이 시작이 안 돼서, 아직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안 돼서 아직 그곳의 시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골로새서 1장을 읽어드리면 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벌써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천년 왕국의 현실은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제 그날의 시민으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이런 구절은 뭐 너무나 많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곳에 가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써 있는 것 같이 들리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럼 그 외에 뭐 다른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버릴 각오가 돼 있으면 뭘 못 버리는 겁니까? 그 나라의 현실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세상 왕국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 지금 구약서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그러나 두 단계로 이루시고, 그 내용 전체, 복음 전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이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지옥으로 다 던져지는데 다시 한번 나옵니다. 19장 마지막에도 그런 걸 봤는데 20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이제 지옥에 다 사탄까지도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그 지옥에 대하여 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천국, 천국 하면요, 교인들도 빈정됩니다. 저희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자기는 세상에서 지금 힘을 내고 뭔가 엄청난 걸 이루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천국 천국 그래 니나 잘해봐라 그거 가봐야 하는 거지 무슨 목사님들도 세상에서 크게 되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뭘 잘못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오시는 날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떠들건 저쪽에서 떠들건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저희는 믿고 있는 거지만 뭐 어떻게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증명이 되어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리가 정말 참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날을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되죠. 저는 아주 그게 제일 왜 세상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안 믿으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그게 진리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주고 안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는 답답함이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싫어집니까? 저는 빨리 그 말씀이 인정이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야 이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이 세상에서 어디 구석에서 찌그러져서 없어지는 거죠. 제 라이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세요 이제. 어느 구석에서 이제 찌그러져서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은 드러나야죠. 그분이 맞다는 것, 그분이 진리라는 게 증명이 돼야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 어서 오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고 벌써 임했고 지금도 오고 있고 이제 완전히 성취될 그 나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아, 이거 뭐,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뭐, 미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될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망하는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완전히 망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그도 자기 입으로 증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귀한 복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왕노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죠. 그 왕노를 하고 그 보좌에 앉은 모습이 안 보이죠. 코딱지만한 아파트나 코딱지만한 집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만 보이지. 좀 큰 궁정에서 그냥 엄청난 보좌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현실을 뚜렷하게 바라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10년 금방이 돼요. 그럼 뭐 여러분 저 뭐 30년, 40년, 뭐 10년 한 세 번씩만 하면 되네요. 아니 뭐 맨날 골골해서 그까지도 못 갈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때문에 다 괜찮은 겁니다.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벌써 세우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 왕국의 시민들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왕을 섬기며 그 왕을 사랑하며 살게끔 하십니다. 영생을 주셔서 이제 그 왕과 영원히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그 왕의 그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즉 천국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시고 이름답게 예천 장로교회가 바로 그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